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정황이 잇따라 파악되는 가운데 평양국제공항 활주로에 있던 항공기들이 이동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미국 민관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고려항공 비행기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에 공항 터미널 건물 근처 계류장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공항의 다른 구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초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에 도착하기 하루 전, 그리고 같은 달 말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도 같은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당시에도 항공기들이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이동했었습니다. NK뉴스는 이 밖에도 러시아 전쟁 기념비인 해방탑과 북한 국방성청사에서 지난 5일과 11일 사이에 재포장과 보수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북러 정상이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NHK 방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 베도모스티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르면 이달 중에 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몇 주 내에 전후 가자지구 관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2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 아지즈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통치와 안보, 재건 등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전후 구상의 핵심 요소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하마스가 추가로 제안한 휴전 조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간극이 메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결국은 하마스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지를 확보한 3단계 휴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동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마스 측은 3단계 휴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수정안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협상팀은 이 수정안을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접수했다고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마스의 수정안이 휴전안에 대한 거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12일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가 6명의 여권을 취소시켰습니다. 홍콩 보안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수배자 명단에 등재된 네이선 로 입법회 의원과 시몬 청, 핀 라우, 조니 폭, 토니 초이, 멍시우 테씨 등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수배 중인 이들 무법자들이 영국에 숨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세력과 계속 공모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 6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홍콩과 관련된 이들의 사업상 거래도 취소된다고 로이터통신이 해설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호위함 한 척과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대서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해군 호위함 코르시코프 제독함과 잠수함 카잔함이 600km가 넘는 거리에서 모의 목표물에 정밀 타격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르시코프 제독함은 최근 며칠간 함대공 훈련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코끼리는 사회성이 특별한 아주 똑똑한 동물로 분류하죠. 코끼리 사이에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학술지 네이처 생태학과 진화에 실렸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이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야생 코끼리의 소리를 분석해 보니까요. 코끼리 사이에 서로를 반응케 하는 특정한 소리가 있고 그것이 그 특이한 휘파람 소리로 소통한다는 일부 고래류와는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자, 코끼리 무리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460여 건의 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낮은 주파수대로 반복해서 내는 이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17마리 코끼리를 대상으로 반응 검사를 했는데요. 이름에 반응하는 것 같은 행동이 확인된 겁니다. 특정 소리에만 반응하는 코끼리가 있었고요. 그 코끼리는 소리 나는 쪽으로 더 빨리 움직였고 또 큰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소통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부를 때 또 먼 거리에 있는 코끼리와 소통할 때 이름 부르는 것처럼 특유한 소리를 내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해당 코끼리를 부르는 이름 같은 신호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자, 연구팀은 코끼리가 상대의 소리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소리로 소통하는 이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끼리 사이의 이름 신호에 사람처럼 나, 너를 넘어서 3인칭, 그러니까 그녀라든지 그 이런 인칭이 있는지는 더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미국의 선택 2023입니다.
A lot of people don't understand policy. A lot of people doesn't know how policies affect their day-to-day lives.
네, 오늘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걱정하는 이유, 대마초 합법화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미국의 선택 2024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평양과 황해도 지역 31도까지 오르는 한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모든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 지역 그리고 함북과 풍산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 많고 또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2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8도입니다. 함흥도 18도고요. 개성 17도, 신의주와 19도, 원산이 19도입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17도, 중강 16도, 해산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은 30도입니다. 함흥과 해산이 28도고요. 신의주의 낮 최고 24도, 청진 21도, 원산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여전히 각자 입장을 내세우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화당 대표가 프랑스 정치권의 오랜 암묵적 합의를 깨고 극우 정당과의 연대 의사를 밝혀 프랑스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가 휴전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가자 지구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아직까지 별 진전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답변이 거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하마스 측의 답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답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는 하마스의 답변을 받았다고만 밝히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하드 타 하마스 대변인은 AP통신에 자신들의 답변에 휴전, 철수, 재건, 그리고 수감자 교환을 확인하는 수정안이 포함됐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영구적인 휴전, 라파를 포함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 철수를 위한 새로운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 과정에 하마스가 원하는 일정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1단계 휴전에 앞서 종전과 이스라엘의 철군 시점을 분명히 하길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답변에는 가자지구에서의 적대행위 영구 종식, 이스라엘군의 철수, 팔레스타인 영토 재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부분은 하마스가 그동안 요구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마스 관계자는 팔레스타인의 오랜 요구를 반복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전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이제 공은 이스라엘 쪽에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마스 지도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있습니까?
네. 하마스 정치국의 이자트 알리슈크 위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답변은 책임감 있고 진지하며 긍정적이라며 합의를 위한 넓은 길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마스의 답변을 사실상 거부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리는 11일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의 답변을 받았다며 하마스가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모든 변수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또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질 석방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마스가 새로운 조건으로 역제안을 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하마스만 찬성하면 된다고 말해왔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네.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 계획의 모든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라면서 하마스를 분쇄하기 전까지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직후부터 이스라엘이 휴전안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협상을 중재하는 주 나라들 하마스 답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재국들인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정부는 일단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하마스가 카타르와 이집트에 전달한 답변을 접수했으며 지금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동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1일 이스라엘에 이어 12일에는 카타르를 방문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쉐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민 알타니 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합의에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합의 이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나는 그런 격차가 메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자, 유럽의회 선거가 끝난 뒤에 프랑스 정계에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의 참패를 당한 후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좌파와 우파 야당들이 공동 전선을 꾀하며 연합 세력을 규합하고 나서 프랑스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중도 우파 공화당, 프랑스에서는 가장 전통 있는 주류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 공화당도 그 세력과 연대 의사를 밝혔네요.
네, 공화당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에리크 시오티 공화당 대표가 11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는 총선에서 마리 르펜 의원이 있는 국민연합과의 연대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곧 실시되는 총선의 공화당 후보들이 국민연합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시오티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프랑스 주류 정당들 간에는 극우 세력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힘을 합치는 수십 년간에 이어진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오티 대표가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과 연대 의사를 밝히자 공화당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필립 고셀린 공화당 의원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합의, 심지어 개인적 동맹조차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시오티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극우 정당 국민연합은 이 시오티 대표 발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르펭 의원은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전통적인 우파 정당의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연합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30%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르펭 의원은 현재 보수적인 우파 의원들을 만나면서 공동 전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좌파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좌파 정당들도 이념과 정치 색깔은 다르지만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맹 전선 구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사회당, 공산당,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10일 동맹을 이루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누가 대표가 될 것인지 등 세부적인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자, 프랑스의 조기 총선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날인 6월 30일 1차 투표가 실시됩니다.
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선거구는 7월 2일 2차, 즉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그 참패 결과에 따라서 의회 해산 또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는데 만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1당에서 총리를 내기 때문에 만일 국민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총리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하면서 조기 총선은 국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총선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관련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0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연합은 235석에서 26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현 88석에서 의석을 크게 늘리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체 577석 가운데 과반인 289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결정했군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회사들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EU 회원국들의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조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관세 인상폭이 상당히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는 현행 10% 수준인데요.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38%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관세는 기업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비아디는 17.4%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요.
네.
스웨덴 볼보를 인수한 회사로 유명한 지리 기업인 경우 20%,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는 약 38%의 추가 관세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책정된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당국과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접촉했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논의가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새 관세율은 7월 4일부터 잠정적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하고 아직 협의할 뭐 여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중국 정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EU 조사를 전형적인 보호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유럽 쪽에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보인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 몇 년간 EU에서 EU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급증했습니다. EU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EU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이들 회사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정하지 않은 무역 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착수한 조사 결과 중국의 전기차 분야가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유럽의 전기차 생산업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도 최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운 요율의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요.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네.
전기차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낼 필요가 없게 만들어 글로벌 무역에서 불공평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무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사들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회기가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내놓을 주요 결정들이 뭐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씨 관련 소식인데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델라웨어주 웰밍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1일 헌터 씨에게 적용된 세 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는데요.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로는 처음으로 헌터 씨가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아들의 유죄 판결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성명을 내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내 질과 나는 사랑과 지지로 헌터와 다른 모든 가족을 위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헌터 씨 재판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는데요. 앞서 아들이 유죄 편결을 받아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헌터 씨는 이번 편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헌터 씨는 성명을 통해서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헌터 씨 측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편 헌터 씨를 기소한 데 이어서 유죄 편결을 끌어낸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헌터 씨가 어떤 혐의로 이번 재판을 받았던 겁니까?
네, 미국 연방법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헌터 씨는 지난 2018년 10월에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후에 총기를 구매해서 11일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헌터 씨가 마약 중독 상태를 숨기고 총을 산 사실은 이후에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헌터 바이든 씨의 그 형량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재판을 맡은 메리 엘렌 노레이카 판사가 형량 선고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유죄 편결 이후 120일 이내에 형을 선고를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11월 5일 대선 약 한 달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헌터 씨는 우선 보호 관찰 담당관들과 면담을 할 예정인데 검찰과 피고 변호인 측은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헌터 씨한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터 씨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25년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초범인 경우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터 바이든 씨가 직면한 재판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네.
헌터 씨는 오는 9월에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될 예정인데요.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아들은 지금 두 차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선거 캠프는 헌터 씨의 재판은 헌터 씨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타격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에 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배심 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현직 미국 대통령을 통틀어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이에 바이든 캠프와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선거 운동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 헌터 바이든 씨의 유죄 판결에 반응을 냈군요.
네, 트럼프 선거 캠프는 11일 성명을 내고 헌터 씨의 유죄 판결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바이든 범죄 일가의 진짜 범죄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가족 범죄 제국에 대한 부패한 바이든의 통치는 11월 5일에 모두 끝나고 다시는 어떤 바이든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접근 권한을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 내용이 그 재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헌터 씨의 그 총기 불법 소유 관련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헌터 씨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헌터 씨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사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엘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사장과 매튜 콜란젤로 검사가 오는 7월 12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7월 12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예정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맨해튼 검사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에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으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였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에 대한 재판에 연방 법무부가 개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위험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정부 기관을 존중하며 소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의 회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작돼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보통 주요 사안들은 회기가 끝나기 직전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 대법원이 들여다보는 사안 가운데 절반 가량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AP통신은 이번 회기에 대법원이 총 61건을 심리했고 이 중 29건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들의 결정은 미국 정치에도 또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이목이 쏠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특히 더 시선을 끄는 사안이 있는데요.
네.
올해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대통령 면책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 사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지난 2021년 의사당 난입 사건의 배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사안이 왜 어떻게 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의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재판 일정이 정해지고요. 무엇보다 11월에 있을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도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미페프리스톤을 우편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낙태 반대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네.
이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에 낙태권과 관련해 대법원이 다루는 첫 번째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낙태권은 오는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이 총기 소유에 관한 결정도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에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텍사스의 남성이 제기한 소송이고요. 1년 전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여러 주에서 총기 규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회기를 마치기 전에 내놓을 결정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노숙자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인데요.
네.
오리건주의 한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시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노숙자 3명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노숙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요. 이 밖에 페이스북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소송 3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곧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금리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자, 몇 시간 전에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는 잠시 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0%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7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어 분기별 전망 요약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일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 정책이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네, 연준의 금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특히 주택담보대출 또는 뭐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금리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금리가 동결되면 이런 차입 비용이 더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잠재적인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높은 대출 금리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겨주게 되니까요.
네. 자, 앞서 5월 소비자 물가는 변동이 없다고 하던데 이 상반기에 다시 오를 듯하던 인플레이션 기운이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월간 상승률이 0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5월 CPI가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월간 상승률 0%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월간 상승률은 4월에는 0.3%, 3월에는 0.4%를 기록했었습니다. 연 인플레는 3.3%로 계속해서 연준의 목표인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완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렴해진 휘발유 가격이 높은 주거 비용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주택 임대료는 3개월 연속 0.4% 상승한 반면에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3.6% 하락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타깃 같은 그 주요 소매 업체들이 식품부터 기저귀에 이르는 상품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기준 금리하고 상당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고 연준은 그해 7월부터 1년 동안 11번이나 기준금리를 5.25%포인트 인상을 시켜서 현재 금리 상태로까지 네.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자, 연준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살펴보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실제로 이 기준금리가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입 비용이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되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4%로 낮고 고용도 활발하고 소비자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에는 모두 15개 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곳은 전쟁부, 국무부 그리고 재무부입니다. 특히 국무부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We are advancing America's foreign policy interests by uniting our allies.
미국 국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미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고 진흥하며 모든 미국인이 번영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대통령에게 조언합니다. 또 국익과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정책 형성에 반영합니다. 그 밖에 외국 정부와의 조약이나 협정 체결을 담당하고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미국을 대변합니다.
As Secretary of State, I nominate Tony Blinken. He's one of the better prepared for this job. No one's better prepared in my view. Tony's been one of my closest and most trusted advisors.
현 미국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지명한 토니 블링컨 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은 외교 정책에서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그는 부통령을 제외하고 내각 강요 중 대통령직 승계 순위 1위로 국무부 각 부처 대외 업무를 포함해 모든 국무부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15개 부 장관 가운데 대통령직 승계 순위는 부서 설립 연도에 따릅니다. 국무부에는 모두 6명의 차관이 정무,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군축, 국제안보, 공공외교, 공보, 관리, 그리고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을 각각 담당합니다. 세계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정무차관 아래 아프리카국, 동아시아 태평양국, 유럽 유라시아국, 근동국, 남중앙아시아국, 서반구국, 국제기구국, 그리고 대테러리즘, 폭력, 극단주의, 대응국 등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조정관이 수장인 대테러국을 제외하고 모두 차관보가 이끕니다. 대테러국은 해외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외부 테러 분자들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전체 정부 차원의 노력에 있어 국무부를 이끕니다. 국무장관 직속으로 그 밖에 국제개발처, 유엔 대표부, 민권실, 감찰관실, 국제여성문제실, 정보조사국, 그리고 특사와 특별대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에는 외교관 약 1만 3천 명, 일반 직원 1만 1천 명, 그리고 현지 고용된 약 4만 5천 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270개 이상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23년 회계연도 국무부 운영계좌에 약 17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3월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Joe Biden, I think he's the only candidate that offers us.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I voted for Donald Trump. I believe he's the only one who's willing to stand up for the Constitution as it was written.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어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을 지킬 유일한 사람이자 또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공격받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정치적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꼽았습니다. 입소스 대표인 클리퍼드 영 씨는 특히 민주당원들은 권위주의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Democrats, when they say saving democracy, they're really saying saving democracy from Trump.
민주당원들이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트럼프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반 트럼프 표라고 부르는데 성인 인구의 약 25%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도 민주당원들과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요. 공화당원들은 민주주의 보호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Many of the critiques on the right among Republicans is of a broken system, a system controlled by the elites or rigged by the elites.
공화당 우파의 비판은 깨진 시스템 또는 엘리트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작되는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화당원들이 민주주의 구하기를 규정할 때는 선거 제도나 일반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지지자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If we don't win on November 5th, I think our country is going to cease to exist.
만일 우리가 11월 5일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Our democracy is really at risk. When he talks about being a dictator on the first day, he means being able to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 헌법의 요소들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누가 더 나은 방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응답자의 38%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낫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29%에 머물렀습니다. 입소스 대표 클리퍼드 영 씨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Biden is an establishment candidate. He is a creature of the establishment.
바이든은 기득권층의 후보입니다. 질서와 안정으로 여겨지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수호 다음으로 경제와 이민 문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대마초 합법화가 대선 쟁점이 될까요?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카페. 언뜻 보기엔 일반적인 식당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님들은 하나같이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피우고 있고요. 메뉴판에 보면 식당에서 파는 음식에도 대마초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은 이렇게 기호용 대마초가 허용되는 곳에 살고 있고 미국인의 약 4분의 3은 대마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된 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여전히 전면 불법입니다. 헤로인, LSD와 함께 의료용으로도 사용 불가한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로 분류돼 있죠. 시민단체 뉴조지아 프로젝트의 활동가인 스코티 스마트 씨는 미국 유권자의 압도적인 다수,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마초에 관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people don't understand policy. A lot of people don't know how policies affect their day-to-day lives.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책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죠. 대마초는 젊은이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대마초 축제와 대마초 정책 서밋에서 설립자 캐롤라인 필립스 씨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마초 이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For both of them, one thing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ir track records on cannabis have been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마초 정책이 일관되거나 점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두 행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대신 더 경미한 약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대마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금지를 폐지하고 합법 여부를 각 주에 맡기는 데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에 뉴스맥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가 상당한 피해를 주지만 투표 측면에서 보면 꽤 인기 있는 이슈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전국 대마초 축제의 캐롤라인 필립스 씨는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Trump's track record on cannabis has been inconsistent at best. We've heard him both say that
대마초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그다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시장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야 한다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매우 무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마초로 수감된 사람들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대마초에 대한 태도 변화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성인의 70%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마리화나법 개혁 전국 조직의 모건 폭스 씨는 이제 이런 여론에 정치인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This is an issue tha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voters, particularly young voters, and any candidate that
이 문제는 유권자들,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슈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든 연방 의회든 주 의회든 지방 의원이든 앞서고자 하는 후보들이 이 문제를 무시하면 위험해질 겁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대선 주요 쟁점인 민주주의 위기와 대마초 합법화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취미가 뭔가요? 이런 질문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TGIF.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Not really.
What do you do for fun?
I like walking in the woods.
TGIF.
Thank God it's Friday.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돼서 기쁘다는 말이죠.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주말에 뭐 해요? 특별한 계획 있어요?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아니요, 똑같아요. 집안일들. 당신은 어때요? 특별한 일 있어요?
Not really.
아니요, 별로.
What do you do for fun?
여가 시간에 뭐해요? 어떤 사람의 취미나 여가 시간에 즐겨하는 일이 뭔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What do you do for fun? 비슷한 질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해요?
What are your interests?
뭐에 관심 있나요?
What are your hobbies?
취미가 뭔가요?
Do you have any hobbies?
어떤 취미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bby, 취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상대방의 취미를 알 수 있는 질문들 기억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pastime?
Listening to music.
What's your favorite pastime?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뭔가요? Listening to music. 음악 감상이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I love reading books.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Anything funny.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한가한 시간에 뭐 해요? I love reading books.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어떤 종류의 책 읽는 걸 좋아하나요?
Anything funny?
어떤 거든 재밌는 거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일 안 할 때는 뭐 하시나요?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여가 시간에 뭐 해요? 취미가 뭔가요? 다양한 표현들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are your interests? What are your hobbies? Do you have any hobbies? What's your favorite pastime?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취미,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